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정, 뭐 가족의 이제 출발은 이제 부부 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고 부부가 이제 가족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없으면 이제 가족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하는 거죠. 가족이 없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없었으면 부모님이 부부가 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또 저희들의 부모님 역시도 또 다른 가족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족을 이룸으로써 또 다른 가족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거죠. 그것이 멈추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잖아요. 1점대더라고요. 출산율이 1점대.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은 결혼의 문제도 연결되어집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만큼 당연히 결혼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혼이잖아요. 비혼. 예전에는 결혼 못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요즘은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비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능력되고 뭐 자기 생활 다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게 뭐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런 분위기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배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혹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가족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또 가족을 이어나가야 되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비혼을 선택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설문조사에 나오더라고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결혼을 해서 막 누군가를 책임지며 사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 더군다나 아이까지 태어나서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를 책임지는 것 하느냐고 막 뼈빠지게 일하고 막 그런 거에만 집중하며 사는 게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야 그냥 혼자 자기 인생 그냥 나만 책임지며 사는 게 훨씬 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도 불행해지지 않고 사는 거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그렇지 그럴만하지 라고 수긍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게 맞다라고 입증해 줄 만한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비혼이 낫고 혹시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부부끼리 잘 사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결론을 만날 그런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어요. 우리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결론은,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경험적인 결론을 뭘로 내리시겠습니까? 누군가 자에게 찾아와서 결혼을 할까요 말까를 묻는다면, 아니면 나의 아이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비혼이 낫더라. 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낫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결혼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나름의 결론을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래저래라고 명령할 수 없어요. 결혼해라, 하지 마라 라고 직접적으로 뭔가 명령하듯이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교회 나와라, 나오지 마라라고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기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기준이 이렇다. 그 기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하겠어요? 그 기준에 따라 자기 스스로 선택하겠죠. 기준이 이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은 자기의 몫이겠죠.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나름의 경험의 결론도 있고 많은 사회적인 이야기들도, 사회적인 이슈들도 있는데, 그럼 과연 기준은 무엇일까?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진짜 기준일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지금 현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기준들이 진짜 기준일까? 어떤 게 진짜 기준일까? 물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 기준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올바른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기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맞다라고, 맞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몫이죠. 뭐 아무리 겉에선 인정한다고 해도 속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수십 년을 산 인생의 선배들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하나님보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준점,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하와가 어떻게 여자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서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내 짝이구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둘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됩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되게 하는 것, 부부라고 하는 독특한 공동체를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부부를. 여러분, 부부가 되는 것, 부부로 살아가는 것, 부부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만든 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주 옛날 때부터 살아보니까 부부가 있어야겠더라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부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게 바로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를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인도에 오시고 둘이 만나게 하셔서 한몸되게 하신 그 모든 과정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부부가 되는 것, 결혼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부부가 된 것, 결혼한 것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한 몸이야.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그것을 찢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웬 모세는 이혼 정서 쓰게 해서 이혼하게 해줬냐? 그건 뭐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 니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을 그냥 그 당시 이 모세 시대 이 고대에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처럼 뭐 여성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물건처럼 아내 취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껏 버려도 될 만한 존재였다고요. 그 완악함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이혼해도 돼, 갈라서도 돼 라고 단순히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사람의 완악함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해석해주는 하나님이 부부가 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져서 한몸 되게 한 거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거다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짝지어져서 한몸 되게 하셨어요. 그게 부부입니다. 그 모든 과정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마음도 설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콩깍지 씌우는 일도 다 있지만 이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한몸 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에 하나가 있다면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의 죄는 어떻게 해요? 몸,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짓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몸된 부부 안에 간음은 그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갈아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 몸을 찢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간음이라고 하는 게. 이혼의 사유라고 하니까 되게 뭐 어떤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간음은 한 몸을 찢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갈라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짝지어지는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참 많은 이혼이 뭐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보세요. 이혼당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을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만드신 일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찢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이혼했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을까요? 회복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가들이 너무 많아요. 치러야 될 대가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일 때문에 일어난 다윗 삶 속에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수많은 압살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윗의 그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지만 대가를 많이 치러야 했어요.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혼을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요.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셔서 두 사람을 한몸된 부부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부부를 만드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부부, 특별히 아담을 짓고 나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 이유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래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비혼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대요. 결혼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의 성경적 구절을 이걸 갖다 드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옛날 성경에는 독처라고 써 있었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 그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혼자 산다라고 하는 이 혼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 온전한 전체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 이 부분, 뭐 혼자라고 하는 이 어감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반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쪽이고 하나님이 또 다른 반쪽을 해서 합쳐서 하나 되게 하신 의미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100%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결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부가 되는 것을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채워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혼자 사는 것 그리고 돕는 배필의 본래적인 의미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평가는 좋았더라예요. 그러니까 아담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면 부족함 없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담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완전하심으로 지어졌어요. 아담. 아담 자체가 뭔가 부족한 존재가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 하나님처럼 뭐 전지전능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공급받아야 되고 뭔가를 또 채움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지음 받았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이 채움받아야 될 영역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 줄 모르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 해도 결국에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는 착각 중에 하나,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채움받지 못한 것을 채움받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외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기대하는 한 가지, 결혼하면 안정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혼자 살다가 둘이 사니까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또 다른 부분의 안정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배우자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채움받고 싶어 했던, 채워질 것만 같은 그 어떤 게 채워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아내라도,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라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영역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거 갖고 자꾸 남편에게, 부인에게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아담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봤자 헛수고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혼자라고 하는 부분이 마치 결혼을 통해서 채워지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움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외롭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외로움을 채우고 결혼을 통해서 안정감을 채우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딱 보기에 너무 외로워 보여. 너무 외로워 보이네. 저 부인을 줘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아담을 혼자 사는 거 보니까 얘가 너무 불안해 보여. 뭐가. 막 그래서 이 불안함을 안정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와를 지은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외롭지 않아요. 아담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채워져야 될 어떤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채움받고 있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결혼 생활, 좋은 부부 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 줄 알 때 가능한 일이에요. 자꾸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이 안정감, 나의 이 외로움, 나의 어떠함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부부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야 되는 것을 자꾸 남편,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으면 요구할 때마다 실망하는 거죠. 포기할 법도 한데 또 기대하게 되고 그럼 또 실망하고, 이게 반복이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그럼 혼자 산다는 게 왜 좋지 않은가?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를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땅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못하는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자웅동체인 애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는 어때요? 남자, 여자, 암수를 같이 해서 뭐를 하게 돼요? 자손을 낳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 중요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아담 혼자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놀라운 계획, 온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이 끊어지지 않고 아름다움이 무너지지 않은 채 온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더 풍성하게 이 땅이 다스려지는 과정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아름다움이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담이 혼자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게 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쪽이 아니라 이 배필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마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떤 존재냐면 어떤 관계냐면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안에 많은 대화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대화는 뭘 하게 돼요?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부부는 돕는 배필은 서로 마주보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마주보면서. 그러니까 부부가 마주보는 일이 없으면 제대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부부가 어느 한 곳을 같이 바라본다. 물론 하나님을 같이 바라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봐야 돼요. 도와주는데 딴 데 보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마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 같은 놈이 앞에 마주 봐요. 서로 마주 보는 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서로 마주 보게 될 때 확인하게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마주 볼 때 확인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 26절 이하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딱 마주 보면 아담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와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서로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디자인의 어떤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 딱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져.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요.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서 서로 늘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 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마주 보니까. 그 당시에 거울이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보석들로 볼 수 있었을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부부는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마주보기 때문에. 돕는다는 것은 뭘 도와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도와주셔야 돼요. 맨날 뭐 설거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맨날 뭐 애들 보라고 도와달라는 이런 말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서로를 마주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요. 내 남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 그럼 돕는 배필의 아내는 뭘 해야 할까요? 야, 네 얼굴에서 하나님 형상 안 보이거든? 네 삶에서 하나님 형상 안 보이거든? 똑바로 해. 이게 아내가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는 역할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요. 내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남편의 역할은 아내의 역할은 상대방의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면 그럼 나는 뭘 해줘야 할까? 다시 이 아내가 이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할까요? 야, 네 그렇게 해야지. 너 이거 해야지. 너 그러니까 안 되잖아. 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내가 뭘 해야 할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 왜냐하면 내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이. 우리가 마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풍성해지고 혹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통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바로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알아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하는 거는 어디 성경 공부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것은 부부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 부부만큼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당시에 뭐 목사가 있습니까? 교사가 있습니까? 뭐 성경책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부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주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빼줄 수 있어요. 마주 안 보면 몰라요. 이 사람이 고춧가루가 꼈는지 시금치가 꼈는지 몰라요. 근데 아내는, 남편은, 서로 부부는 마주보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주는, 야, 너 이빨에 고춧가루 껴서 가서 좀 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빼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 확인해가고 풍성해가고 그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가족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아내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 누구도 아닌 남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마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마주 볼 때 확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통해서 둘이 뭐가 됩니까? 한 몸이 됩니다. 이게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거든요. 서로 마주 볼 때 확인하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한 몸이구나를 확인해요. 마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듯이 마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진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몸이에요. 하나.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받는 건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쁜 건 내가 기쁜 거고요. 내가 아프면은 상대방도 아픈 거예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게.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이듯이 부부는 분명히 따로 떨어져 있는 인격체고 독립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부만큼 친밀한 존재, 그러니까 관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한 몸에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할 때마다 서로 안에 있는 연약함이든 서로 안에 부끄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부부 안에서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을 만큼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게 부부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부끄러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 그것이 남편 앞에서는 남편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굉장히 부끄럽게 하고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데 아내 앞에서는 아내가 그것을 부끄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부부예요.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느껴지는 게 한몸일 때 가능한 일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누릴 수 없는 안정감. 이 안정감이 하나님을 배제시킨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이 세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지대가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부가 뭐 합니까? 아우, 창피해. 왜 저래? 남들 앞에 가서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오히려 집에 와서 아우, 당신 왜 그래? 하면서 오히려 부부가 뭐예요?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을 해요. 서로 안에 있는 부끄러워할 만한 생각, 서로 안에 있는 부끄러워할 만한 감정, 서로 안에 있는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상황들을 서로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끄럽게 여겨도 부부 안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부부여야 하는데 반대가 돼서 사람들은 창피해서라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오히려 부부가, 저도 아내한테 장난스럽게 막 얘기해. 나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나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다 부끄러워할 만한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게 부부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볼 때마다 아, 우리가 한 몸이지. 특별히 남편은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알아봤던 그 아내가 바로 이 아내예요. 그리고 아내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내 남편 되게 하셨다면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돼.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든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아담의 갈빗대로 취했다라고 느껴지, 그렇게 느끼기보다는 내 아내인 여자를 내 갈빗대로 하나님이 취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서로 볼 때마다 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 때문에 존재하지? 아, 이 사람 내 진짜 뼈 중에 뼈구나. 서로 안에 세상에서는 받아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이 부부 안에서는 받아들여줄 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친밀함. 그러니까 서로를 부부가 마주 볼 때마다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부부는 어떻겠어요? 서로 볼 때마다 꿀 떨어지겠죠. 서로 볼 때마다 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피로를 채워주거나 내가 없는 부분을 단순히 채워주고 뭐 이런 식의 관계가 부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부는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정감이란 속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부부, 우리 주변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부는요, 이런 원리로 작동하지 않죠. 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진 이 의도 안에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의 이 기준선에서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를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내 것을 채워달라고만 요구하는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그 부부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혼자 사는 게 좋다? 아니다. 이것을 먼저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못 사는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서로에게 끊임없이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주보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라고 요구합니다. 서로 안에 마주보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가 없죠. 돕는 배필이 마치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없는 것을 대신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에게 요구해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데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내 요구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요구는 굉장히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은 그 요구를 들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몸이라는 것이 확인 안 돼요. 끊임없이 부끄러워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더 어떡합니까? 쉴드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방어막을 쳐요. 부부가. 그게 뭐 그 자체가 뭐예요? 단절이에요. 하나님 부부에게 단절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한 몸인데 어떻게 단절을 시킬 수 있겠어? 여러분 팔을 단절시킬 수 있으세요? 말 안 듣는다고?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단절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못하거든요. 근데 부부 안에 서로 한 몸인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서로 다 벽을 치기 시작을 해요. 이 부분에 담 쌓고 저 부분 담 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정감을 친밀함을 절대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아이를 낳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진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관계들로 살아갑니다. 그 부부가, 그 가족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것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행복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부부는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한몸 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관계.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고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가장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듯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부부를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을 보다는 나의 상황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로 기준 삼으면서 마치 그것이 맞다라고 결론 내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부로 하나님 왜 부부를 두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